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 북한 내 종업원 가족들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죠.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인데요.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징후가 특별히 포착된 겁니까?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징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 사안으로 간주를 하고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징후가 포착됐다라고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징후가 포착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얘기하는 한국 정부 당국자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38로우스. 네. 이런 데서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함경도 풍계리의 핵실험장의 동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녹음을 하는 이 시간이 22일 아닙니까? 네. 22일 이 시각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장비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목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지난 4차 1월 달에 핵실험을 보면 사실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곧바로 핵실험이 실시될 것으로 임박했다라는 어떤 정황이 포착된 것이 없었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북한 최고 지도자에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 또 감지된 그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핵실험을 곧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북한이 언제 그러면 핵실험을 할지 이 시기에 대한 관측들이 대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당국은 아직 뭐 핵실험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또 하나는 그 무슨 시기에 대해서도 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뭐 관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만 북한의 핵실험할 개연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언급에 근거한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미사일 공장을 현지도 했는데요. 거기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면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고요. 네. 또 이런 내용이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방송에 직접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수령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지시는 사실상의 명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같은 언급이 난 다음에 북한이 그 1년에 실험을 몇 가지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엔진 실험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재돌입 성층권에 나갔다가 다시 미사일이 들어오는 재돌입 시험을 했고요. 또 실패하긴 했습니다마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도 일기를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만일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그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 핵실험 시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25일이 북한의 그 인민군 창건일이고요. 네. 또 5월 초에 북한이 그 36년 만에 노동당 그 7차 당대회를 엽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25일과 5월 첫째 주 그 사이에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시간에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한국, 중국 등은 그러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
예, 사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징후가 포착됐다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정돼 있었던 회의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외교부 차관급들의 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고요. 또 이어서 바로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베이징으로 날아가서 네.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미국과 중국 간의 육자회담 수석 회의를 가졌고요. 또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이죠. 22일 날 베이징을 방문해서 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 관련국 당사국의 고위 당국자들, 북한 네.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들이 일제히 다자든 양자든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네.
대체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졌지만 그것도 별개로 그러면 실제로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높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미국 국무부가 한국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서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런 또 국무부 대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뒤에 기자회견에서 한국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의 말인데요.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다, 또 고립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참 여러 군데서 여러 차례 나온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뒤따를 것인지 더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대표는요 지난 19일 한국 서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대로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죠 임성남 그 제1차관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어떤 수준의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의 그 얘기에 따르면요. 가장 큰 것은 역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기존 2705를 어기고 또다시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지금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것은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석유입니다. 지난번에 2705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적에 당시에 그 한국과 미국 등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연간 한 50만 톤 정도의 석유를 대주고 있는데 이 같은 석유를 끊어서 북한을 상당히 궁지에 몰아넣어서 비핵화에 나오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석유는 끊지 못하고 그 대신 항공유를 끊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만일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또다시 어기고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그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석유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뭐 제재 얘기를 주로 합니다만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와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 자, 3개국 협의와 별도로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또 각각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도 좀 알아보죠.
예,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핵실험을 실제로 강행한다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논의의 핵심이 맞춰졌는데요.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4차 핵실험 직후에 안보리의 제재는 끝장결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실제로 지난 3월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유엔 안팎에서 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제재 결의는 군사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유엔 안보리 사상 가장 막강한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최원기 기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한 달여 이제 막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또다시 추가적인 핵실험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안보리의 이 4차 핵실험 직후에 제재 결의조차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는 못한 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바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하자면 안보리의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로도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쩌면은 북한은 일부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서방국들 특히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도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정부 또 중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양자다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다웨이 대표와 회담을 한 뒤에 성김 대표가 중국이 자국의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례 없는 결의의 모든 조항을 실제로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좀 강력한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 협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논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최고 실무자 중에 하나인데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핵실험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그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얘기를 했는데요. 성김 대표는 미군의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해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며 완전히 방어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까? 또 어떤 진전이 좀 있습니까?
그 공식적인 발표에서 이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성김 6자회담 미국의 수석대표가 우다웨이 특별대표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중국 측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은 그동안에 최근에 북한 핵 문제 사태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네.
병행 추진론을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역시 중국 측이 이 문제를 거론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측은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그 목적의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유인해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북한이 실제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중국이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는 중국도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북한을 실제로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대화의 장은 열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지금까지 쭉 견지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북한과 대화에 있어서의 미국의 입장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미국은 북한과의 그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대화의 전제 조건이 그 비핵화 문제가 꼭 포함돼야 하는데요. 북한이 그 불행하게도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위 백악관의 그 고위 당국자가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얘기했습니다. 벤 로즈 부보좌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최측근 보좌관 중에 하나고요. 또 외교 문제, 동아시아 문제, 북한 문제를 깊숙이 그 관여하고 있는 그 최측근 인사 중에 하나인데요. 벤 로즈 부보좌관은 21일 날 백악관 그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쿠바와는 대화를 하면서 왜 북한은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데 대해 진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진지함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 또 여기에 어떻게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미국 방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There's no expectation that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None. So I don't see that happening.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리 수용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예, 왜냐하면은 리 수용 외무상이 이 시점에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외무상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장관급으로서 그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이번에 유엔 방문은 그런 유엔 총회 참석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실무급 회의에 그 서명을 위한 것이거든요. 네네. 북한으로서는 좀 이례적인 행보였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 측과 이 시점에 뭔가 그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의 질문이 당연히 쏟아졌고요. 국무부나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든 미국 당국자가 리수용 외무상 그리고 북한의 당국자와 만날 계획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일 현재까지도 리 외무상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정상에서 그런 만남 같은 것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2일까지는 이 리수용 외무상이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다는 거기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앞으로 또 뉴욕 방문 중에 어떤 공식 일정이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외교정책 사령탑인 그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0일 날 그 도착을 했습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그 뉴욕의 JFK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유엔에 있는 북한 그 대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일 날 그 유엔 본부에서 그 고위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이수용 외무상이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이 이런 이유로 핵 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수용 외무상은 북한이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또 국제법을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 이러면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요. 이수용 외무상은 그 다음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그 서명식에 참석을 한 다음에요. 아마 23일경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이 반기문 총장은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실 유엔 사무총장직에 임명된 직후부터 계속해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방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자신이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 그리고 또 외교장관으로서 북한 문제에 많이 개입을 하고 또 정책에 관여해온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반 총장은 올해 말에 임기를 마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 문제의 화해와 협력을 좀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고요.
네.
이수용 외무장관, 외무상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왔을 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반기문 총장의 방북권이 논의가 실제로 됐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반기문 총장은 그 성명을 통해서 자신의 방북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 올 들어서 그리고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네.
게다가 또 북한이 계속해서 서방 등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 시점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리수용 외무상을 과연 만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네. 그런 관측이고요. 그러나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서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한국 기관에 의해서 납치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바로 집단 망명 직후부터 한국의 정보기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들을 유인해서 납치했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런 주장으로 끝이지 않고 한국 당국이 사과하고 또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적십자사 관계자의 성명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런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남한의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일방적으로 서울에 가서 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이 한국으로 망명한 종업원들과 함께 일했던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 7명을 평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뷰 장면은 미국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언론에.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국의 그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다음에 북한의 그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이들이 그 유인 납치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별도로 북한 당국은 미국의 그 뉴스 전문 채널이죠. CNN 방송을 그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그 탈북 종업원들과 중국의 그 북한 식당에 함께 근무하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나머지 또 다른 종업원 7명이 있는데요. 이들 7명의 그 고려호텔에 불러들여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CNN 방송과의 그 인터뷰가 미국 전역에 방송을 탔는데요. 종업원 7명은 당시 그 식당에 있던 지배인이 동료들을 속여서 한국에 데려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끈질기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이 같은 대응 방식 중에서 주로 그 조선 적십자사 또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또 노동신문 또 조선중앙 방송처럼 북한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언론에는 이 같은 종업원 집단 탈출 그 내용이 전혀 그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 한국 당국은 북한에서 이렇게 납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북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당국은 이 일과 관련해서 북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집단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의 망명을 택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이 한국 당국은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한 직후에 일부 종업원들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네.
탈북을 결심했다. 이런 그들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자유의사 그 종업원들의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에서보다도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서로 감시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집단으로 한국에 망명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을 만회한다고 할까요? 납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그 주장이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 한국에 가 있는 그 종업원들과 직접 대면을 하게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통보할 수 있는 선 라인인 끊어진 상태 아닌가요? 지금 이 내용 어떤 내용이고 한국 내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은 이미 그 판문점에 통한 그 모든 그 연락 통신 채널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상 이들을 보내겠다 또 한국에 통지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문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북한 이미 모든 통신선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북한으로서는 CNN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일종의 통지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가는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하자면 선전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3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인원이
네.
그것도 북한 내에서 출신 성분이 꽤 좋은 그런 것으로
네.
그래서 선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런 요원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에 집단으로 한국으로 망명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런 맥락에서 외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선전전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자 많지는 않지만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도 다들 놀라는 것이 그렇게 집단으로 어떻게 행동이 그 일치되게 해서 했겠는가. 그것은 그만큼 북한에 있으면 그 희망이 없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북한 종업원의 집단 망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자, 어떻습니까? 대북 제재가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 지난 1월 6일 날 그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고요. 또 이어서 그 2월 7일 날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긴밀한 협의 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거를 우여곡절로 겪어서 지난 3월 2일 날 그 대북 안보리 제재 22705가 채택이 됐고요. 지금이 4월 20일 2일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뭐 관측과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는 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대외적인 부분, 주로 해외의 해운 부분, 북한이 그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한 서른 몇 척이 있는데요. 서른 몇 척이 상당히 그 입항 금지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약간 좀 이르다는 감도 있긴 있네요. 자,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 자주 등장하는 매체인데 38로스가 이 UN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일단 그 38로스가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22705, 그러니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이행된 대북 제재와 관련한 것은 아닙니다.
네네.
지난해에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를 분석한 건데요. 기본 틀은 UN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갖고 영국의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대북 제재에 따라서 UN 안보리의 회원국들이 모두 제재 이행을 각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상당수 국가들이 보고서 자체를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북한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이행하려면 그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많은 나라가 사실 그런 그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의 전문가도 대체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신경을 써서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의 제재 규정들을 살핀다면은 제대로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을 그런 사안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난해 보고서 얘기인데요.
네네.
러시아의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꼭 그에 따를 필요는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각국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개로 각국들이 서방국들이죠. 특히 독자적으로 이행하는 제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의도적인 무시를 하는 나라들도 일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중국이다. 그런 얘기가 늘 있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는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석유, 식량, 생활 필수품 이런 걸 공급하는 중국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데 자, 이 미국 전문가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중국의 대북 제재를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 지난 1월 그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후 그 중국의 그 대북 압박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석탄 등을 금지 조치하고 북한의 그 다섯 번째 그 핵실험 조짐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등 그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기조가 단기적인 전술이며 근본적인 대북 전략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 그 북한 경제를 주로 전문하는 학자인데요.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대북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 실질적인 제재가 아니라 외교적 행보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 출신의 그 전문가입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결의 이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중국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쾌감과 압박 의지를 거듭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 뉴욕에 왔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 관련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